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시편 109편 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885면쯤에 있는 말씀 시편 109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오래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한 어느 나라의 왕이 왕실 소속 학자에게 인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오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그 학자는 왕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하여 상당히 많은 분량의 책을 써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책의 부피가 너무 많다며 줄여오라고 다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는 책의 분량을 대폭 줄여서 다시 왕에게 바쳤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왕은 책의 부피가 많다며 아주 간단하게 줄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하던 끝에 이 학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인류의 역사를 가장 간단하게 줄여보라고 명령을 하시니 아예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를 적어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은 옳거니 처음부터 책이 아니라 한마디로 간단하게 적으라고 명령할 걸 그랬구나. 아니 그런데 그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단 한마디로 적는다는 게 가능하단 말이냐? 왕의 말을 들은 학자는 아무 말 없이 물러갔다가 다음날 정말로 딱 한 단어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왕에게 나왔는데요. 이 학자가 적은 단어는 바로 고난, 고난이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단 한마디로 적을 때 그 단어가 고난이라는 것. 사실 수많은 학자들과 현자들이 고난은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요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는 말도 있는데요. 수많은 세월 동안 인간이 겪어온 고난은 타인에 의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진이나 해일처럼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은 어떤 사람이 노골적으로 계획적으로 나에게 고난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것도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까지 정신적인 고통까지 안겨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나에게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까지 그와 같은 고통을 안겨준다면 여러분께서는 그와 같은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에 대하여 대응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에 대하여 대응하는 다윗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원수의 공격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겪었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때로는 눈물과 한숨이 섞인 찬양을 부를 때도 있었고 하염없이 슬퍼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찬양을 드렸든 간에 다윗이 그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다윗이 표현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찬양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호칭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지은 많은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부르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능력의 하나님이라든지 혹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혹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우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다윗이 표현하였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 중에서 유독 찬양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와 같은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표현한 것은 그저 분위기에 따라서 감성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며 표현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비록 지금은 원수에 의해서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호칭 중에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와 같은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원수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와 같은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가 처한 힘겨운 상황을 반드시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나 입술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다윗은 원수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7절로 1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에 대해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원수에 대해 마치 저주를 퍼본 것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9절에 나오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러한 표현이라든지 13절에 나오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러한 표현은 정말로 엄청난 저주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7절로 15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표현만 보고서 아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원수의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구나. 저주하는 기도를 드렸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주석에서도 시편 109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원수의 멸망을 간구하는 기도다. 예, 이렇게 설명한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7절로 15절에 나오는 다윗의 표현은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원수를 멸망하게 해달라고 무조건 저주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원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한 궁극적인 기도는 20절에 본문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을 보세요.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20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누구에게 받는 보응이라고요?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로 15절에 나오는 대단히 거칠고 엄청난 저주의 표현들은 결국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벌이다.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정한 벌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자세히 말하면 9절에 나오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러한 표현이라든지 13절에 나오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와 같은 엄청난 저주의 표현들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셨던 벌을 예로 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다윗의 원수들에게 내려질 벌의 내용은 정확히 말해서 7절로 15절에 나오는 그와 같은 벌이 될지 아니면 다른 내용의 벌이 될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윗의 원수들에게 내려질 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신약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역시 자신이 직접 원수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말하며 저주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 원수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인다운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감정적으로 볼 때 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내가 직접 말하면서 나의 입으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 원수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예배의 제단을 쌓은 명인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 같은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명인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과육의 풍성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변함없이 임마누엘의 은총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